우리는 로마서 12장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저에게서 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의 말씀부터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찔림이 너무 많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할 자신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두고 저에게 설교할 기회가 왔을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크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마음에는 오래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좀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좋아하는 마음들을 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욕먹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딱 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형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까지 먼저 저는 판단이라는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판단에 정의의 가면을 씌워서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은 자꾸 싫은 행동을 한단 말이지. 이 사람이 하는 그 행동은 진짜 누가 봐도 싫은 거야. 저 사람이 하는 그 말은 누가 봐도 진짜 싫은 말이야. 라는 정의로운 그 틀을 그에게 씌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누가 봐도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을 충분히 싫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는 낙인을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씌워버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했던 아주 악한 방법은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였습니다. 나는 선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나는 선한 편에 서서 그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낙인 찍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그냥 당연한 거야. 아니, 그 미워하는 거 당연한 것을 뛰어넘어서 아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정의로운 행동과도 같은 것이야. 라고 거짓 정의의 가면을 스스로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거짓의 정의의 가면을 쓰니까 그 사람이 때로는 좋은 행동을 할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좋은 행동이 좋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말 그것마저도 나쁘게 보아지는 아주 못난 모습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선과 악을 아주 뚜렷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악을 처부수기 위해서는 어떠한 파괴도 괜찮다. 그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착각을 들게 만듭니다. 최근에 예전에 아주 재밌게 보았던 아주 정의감에 불타면서 보았던 람보라는 영화를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그 람보라는 영화를 보니까 너무 잔인하고 너무 독선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좋은 나라로 포장해서 지금도 미국이라는 이미지는 좋은 나라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나라의 프레임을 쓴그 나라를 향해서 누구든지 죽어도 되고 어떠한 것도 파괴되어도 된다라는 선과 악의 그 굴레를 마음대로 씌워버리는 그 착각을 이분법적인 사고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형제를 비판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만약 우리가 나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분법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혀 주셔서 그 말씀 앞에 굴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의 공통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마치 손과 발의 모양이 다른 것처럼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때로는 관습도 정치적인 색깔도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공동체가 이 다양함의 차이로 인해서 분열되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놀랍게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파괴되는 일까지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분열과 다툼을 극복하고 성도 사이에 연합된 일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초대교회와 로마교회에 이런 다양함의 차이로 인해서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교회 내부에는 로마교회의 다수파였던 이방인 신자와 소수였던 유대인 신자 간의 음식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왜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때 모세의 율법을 기준한 이 유대교에서 비롯된 생각이 그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모세의 율법의 음식법에 따라서 정결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정결한 고기를 구하기는 정말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채식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들은 유월절도 지키고 오순절 같은 유대 명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들은 음식과 날에 대한 모세 율법이 여전히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런 로마 교회에 대치되고 다툼되는 분열의 상황을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진짜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 별 문제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문제로 둔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의 기준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 기준에서는 이 음식법은 중요해. 내 기준에서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중요해. 내 기준에서는 이것이 바로 믿음과도 같은 거야. 라는 그 기준이 나에게 딱 자리 잡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것과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모습을 보면 다르다는 게 아니라 틀리다고 생각이 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틀려진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그 사람을 향한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함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받으라라는 말씀은 공동체의 교제에서 소외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좀 우리와 다르니까 그냥 소외시켜도 돼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형제로서 친밀하게 교제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나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끼리끼리가 되나요? 자기 기준에서 맞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공통점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 하나 된 교회 안에서 나의 기준은 나의 생각은이 앞서게 되면 남을 판단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던 이방인 성도들이 소수인 유대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의 교제권이나 지도력이 소외되기 쉬웠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업신여기고 비판했다라는 것은 서로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 업신여기고 한쪽에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는 모습, 서로 대립되고 분쟁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는 일이었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너의 믿음은 틀렸어,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정죄하고 싸우고 하는 일들은 그냥 단순한 싸움과 대립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반역하는 일들을 이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일들을, 아니 그냥 좀 친하게 좀 잘 지내세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사는데 좀 도덕적으로라도 좀 잘 지내세요, 서로 싸우면 안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지,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으로 우리 성도가 서로 비판하며 서로 논쟁하면 안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너는 이렇고 저렇고 비판하는 그 사람, 내가 비판하고 내가 판단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당시 다른 집의 노예의 잘못을 캐묻고 책망하는 일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일은 그 하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그 하인의 주인을 모욕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죄된 내가 죽고 이제 죄에서 돌아서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회복된 삶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라고 고백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강한 자도 있고 우리 중에는 약한 자도 있고 때로는 우리 중에는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중에는 넘치도록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모양으로 생긴 사람도 있고 저 모양으로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른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받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서로 생각과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가 사는 목적이 주를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6절에 날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6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주를 위하여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도의 삶은 여러 모양의 각양각색의 성도의 모양의 삶은 바로 주를 위하는 삶이다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공통점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성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으로 또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이나 반복된 이 감사는 너희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도 주를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고 너희가 판단하는 이 사람도 바로 주를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삶을 두고 악하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의 삶을 향하여서 누가 악하다고 판단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도끼리 악하다 선하다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생각과 모양은 다르지만 주를 위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감사는 바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세상에서는 찾지 못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살아도 죄, 죽어도 죄, 모든 것이 죄인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고 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셔서 속량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그의 것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네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바로 그 사람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너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도 그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어떤 날을 중히 여길지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된 문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어떤 날을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서 하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서 하는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인데 누가 성도의 삶을 악하다, 선하다 판단하고 그를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서로 업신 여기고 비판하는 것은 하나의 일들을 몰라서입니다. 형제라는 것을 몰라서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성도를 향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를 향해서 어찌 그리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성도, 함께 구원함을 받은 성도를 향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는 잘못되었다라고 어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면 서로 다르다는, 또 서로 다른 모양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판단받아야 할 뿐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45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성도의 마지막 날에 다른 누군가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서로를 고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이것을 잘못했고 이 사람은 저것을 잘못했고 라고 얘기할 겨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지었던, 자기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일들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서는 판단자가 되어서 이 사람은 이것을 잘못했고 저 사람은 저것을 잘못했고 라고 이 간섭 저 간섭 다 하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스스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짓고 하는, 말씀드리고 판단받는 일들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지금 누구를 얘기할 수 있는 겨를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죄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그 죄에 대해서 고하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도 바쁜데 어찌 다른 사람이 죄 지었다고, 어찌 다른 사람이 나의 판단과 다르다고 얘기하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비판할 일이 어디 그럴 겨를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감히 그와 비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고 그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평가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인데 내가 어찌 감히 그를 판단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는 원어로 하면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바로 비판하다, 주의하다라는 단어가 판단하다라는 뜻으로 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또 비판하고 또 판단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고 혹시나 너로 인해서 너 자신 때문에 다른 형제가 부딪히거나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너 스스로를 판단해서 주의해서 그 일들을 하지 않도록 네가 너 스스로를 판단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형제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게 된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결법을 비롯한 율법의 모든 규례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바울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과 그리고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절기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구별해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스스로 속된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아주 스스로를 편협한 틀에 가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어리석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누었던 14절의 말씀이 이해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자유보다는 형제의 사랑을 우선하라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음식도 부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서 자유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이런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유할 수 있지만 기꺼이 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나를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 형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꽉 막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로,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교회가 비방받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선한 것은 성도의 선한 행동, 선한 의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살던, 선이라고는 조금도 없던 우리에게서 바로 이런 선한 행동과 선한 생각과 선한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선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고 선한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선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을 향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시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선한 일들을 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나타난다면 이들은 교회는 그냥 그저 그렇구나. 그래, 사람들이 있는 게 다 그런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라는 것을 도무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다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통해서 나의 혈기를 부릴 때 다른 어느 곳에서는 복음이 막히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운다면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비난하며 그냥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리기 쉬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면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그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돌이키시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내가 믿음이 있다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신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성령을 통해 성도들을 다스리십니다.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복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은 먹고 마시고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본질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본질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의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평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기쁨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평화가 회복되어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평강,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반복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지 삶의 목적이 바르게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 죄인을 구원하는 일, 복음에 쓰임받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로 인해서 죄인 한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산다면,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2절 말씀에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음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자유로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었을 때는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살지 않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3절 말씀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다 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형제를 보며 옆에 성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만약 하지 못한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하는 일을 구별하시며 분별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또한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양심의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찔림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며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면 어떤 모습이 드십니까? 그 찔림의 해계가 생략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예배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잘 선택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아서 나의 죄 앞에 꼬꾸라지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그 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모습이 있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에게 있는 죄가 찔림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찔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이상 나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오늘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생각으로, 나의 작은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런 우리 모두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의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당을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우리가 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